오늘은 저희들이 교대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35절 하느님의 나라 비유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온라인 말씀을 위하는 분들을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보겠는데 첫 번째는 19절과 21절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였는데 무슨 뜻인가? 두 번째 질문은 27절에서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마지막 질문은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뜻인가? 지난번에 저희들은 성경 공부하기를 누가복음 10장 그 10절에서 17절에 그 나오는 그 내용인데 18년 동안에 귀신 들린 여자를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쳤는데 그걸 보고 화를 내는 회당장에게 합당하게 예수님께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소나 이런 가축들한테 물을 주면서 18년 동안 병 고친 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이 그것이 안식을 어겼다 이렇게 한 것이 그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그 주님께서 18년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는 일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일로 다 같이 기뻐하였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느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즉 하느님 지배하는 나라가 무엇 같을까 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겨자씨 하나는 일종의 채소죠. 그 안에 흙입니다. 풀입니다.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이것이 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그래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서 있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 말씀할 때 비유를 말씀했는데 그 씨 뿌린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 가라지를 뽑으려 했더니 주인이 이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하면서 마지막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길 가라지는 먼저 굳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나라 비울 때 거기에서 좋은 씨도 있지만은 거기에 원수가 있는 그 악의 씨가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볼 때 주님께서 겨자씨 하나라는 겨자라는 것은 원래 흡입니다. 우리가 그 핫도그 먹을 때 그 겨자씨 그 같은 그런 거 넣어가지고 먹가지고 흡 풀 종류인데 이것이 나무같이 비정상적으로 자랐다고 하는 이것을 보고 또 새에 대한 그 비유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절에 씨 뿌리는 비유일 때 뿌릴 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영생에 하늘나라 들어가는 영생의 그 문에 복음 씨를 마음에 붙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있지 않고 그 마음 바깥에 길가에 있더니 새들이 와서 먹었다. 새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해석하시기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새가 악한 자를 했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비정상적으로 나무가 자라서 그 하늘나라가 그 하늘나라의 그 하나의 그 모델이 바로 교회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를 믿는 자들 모인 것이 원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그래서 가진 그런 사단과 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의 80%가 기독교인이라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또 믿음 중심, 성령 중심 이러한 것들이 지극히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서 사회단체로 또 친교단체로 또 여러가지 사회의 개혁을 위한 그런 단체로 전락하며 또 성경에 반하는 여러가지 이러한 것들을 허락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게이들을 목사로 인정한다든지 또는 교회에서 그 프랙티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셔라든지 또 집사나 뭐 여러가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 홀 오브 가스프랭 그 책에는 그 말씀에 따라서 10의 1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 실제적으로 2%만이 자기의 그 인컴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을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겨자씨 알과 같은 것을 뿌려가지고 천국나라를 걷다는 것은 겨자씨 알이 그 비정상적으로 새들이 와서 그 많은 그 악들이 와서 교회가 즉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교회가 이 사회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 하늘나라가 이 지구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현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어쩌면 두 번째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나 또 무디 더 화이트는 이 해석을 따르는데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정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새들, 많은 그 이방 민족들, 사회에서 저버린 바른 이러한 자들이 그 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고 이러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나아가서 천년 왕국까지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이룬다는 그러한 식으로 또 해석되는 두 번째 해석이겠습니다. 그것은 근거는 에스겔 17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는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마치 이 겨자씨 하나의 그 생명의 그 복음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을 심대. 그 교회의 우두머리 누굽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각종 새가. 그래서 여기에서 각종 다양한 그 민족들,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이런 자들이 다 그 하늘나라에, 그 그리스도의 중심인 그 하늘나라에 거기 와서 쉬게 되고 화평을 누린다는 그 궁극적으로 천년 왕국 그것으로 보는 이런 또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해석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할 때까지 우리는 두 가지 해석 중에 하나를 추수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해석을 저는 프리퍼합니다.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을 비하다 이제 주님께 두 번째는 누룩을 비유했어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그것이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그 밀가루 반죽이 아주 부드럽게 되고 부풀어 오르죠. 이와 같은 것이 누룩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인데 첫 번째 해석은 이 누룩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했죠. 그 누룩이 바로 그 외식 속하고 겉이 다르는 그래 하나의 그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대표할 수 있는 교회를 보면은 결국 악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또 물질화되며 이 사회의 어떤 소셜클럽과 차이점 없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계속 늘어오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과거에는 어떤 그 동성연애자들의 어떤 목회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오늘날은 그와 같은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갈수록 자꾸 그 세속화되는 그러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것을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속에 이와 같은 악들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비유했다고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 교회가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을 주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여 결국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룬다는 그와 같은 해석도 볼 수 있겠습니다. 22절 볼게요.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되, 이제 주님께서는 각 마을로 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예루살렘 가는 것은 이제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 아버지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고 있는 중인데,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이 이르시되, 구원받는다, 다른 말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는 영생을 얻는 자들, 저그리 그들이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얻는 자가 많다. 좁은 문이라는데, 이 좁은 문은 이제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말씀이고, 어떻게 하는 길이 그것밖에 없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우리가 어떤 논쟁의 그런 그 소재도 아니고,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 하는 것과 같이 계셨고, 또 말씀에서 천지가 창조되었죠. 그 말씀이 있는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넓히려고 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또 지난번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자꾸 그 좁은 문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이와 같은 그 가장 기본적인 그 기독교의 그 핵심인데, 이것을 자꾸 넓혀서 다른 어떤 또 뭐 스님을 통해서 또는 뭐 행함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또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잉태함을 또 부인하며, 이와 같은 기본적인 부인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 나왔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그것을 볼 수 있고,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지인지를 알지 못하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원의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하늘나라 문 들어가는데, 이제 그 구원받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줘.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못 받았던 얘기인데,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과 더불어서 성찬식 참석했다. 저 가룟유다도 주님과 더불어서 참석했죠. 성찬식에 주는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는데, 그러니 주님이 그 가르치는 그 말씀도 들었다. 그런데 27절에 보죠. 이게 두 번째 질문이죠. 그가 너에게 말해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면 말씀을 듣는데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그것을 믿어가지고 그것을 알고 그다음에 마음에 감격해서 그걸 울링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와서 결국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행함으로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경고함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즉 자기 자신은 속이는 자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그 육의 그 행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나더러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라 했고, 그 다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또 말씀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증을 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었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리라. 그래서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으니, 그러니까 듣고 행해야 되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도 설명하고 있고, 고린전서 6장 9절 10절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 전부 다 그 육체의 일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자간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같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천국이 못 되는 거다. 구원 못 받는다죠. 미혹을 맞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한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한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능을 부리지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든 하나님 내복을 받지 못한다.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육체의 일,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절 5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이 살기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육체의 그 일들을 우리가 그 행하선 되지 않는다.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압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먼저 얘기했죠. 유대인의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선지자들과 하늘나라인데 이들은 못 있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믿지 않기 때문에, 의의 믿음 안 깨겠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동서남북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 하늘나라에 참석했는데, 로마서 9장 30절 33절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나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느냐. 이런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자기 자신의 행위를 했죠. 자신의 메리트를 의지했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얻지 못했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을 거치는 바를 시온에 드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의롭게 되죠. 그 믿음이 그 진실한 믿음이라면 거기에 자연적으로 행함이 나온다는 거죠.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 하시니라. 그래서 이방인을 가지고 나중에 된 그 이방인자가 먼저 되고 하늘나라 되고, 먼저 된 자 유대인들은 일찍 그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결국은 그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나중에 그 대환란 때, 그때서야 이제 그 대환란 후반절에서 이제 예수를 그 메시아로 그때서 알고 그때 믿죠. 그때서야 이제 그들이 14만 4천이 이제 그 구원받는 그런 것이 성경 요한계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은 이제 세례왕을 죽였죠.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분봉왕인데, 그래서 그 죽음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죽음의 위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라는 것은 헤롯이죠. 분봉왕. 오늘날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 완전해지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 사역을 계속 하다가 3일에 완전해진다는 것은 이제 죽음에서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전해진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신 완전해진다. 삼천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 내가 갈 길, 바로 예루살렘 가는데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갈 길을 가야 되는 건 십자가상의 대속을 얘기하고 있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 여기 선지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 모세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을 이제 구약에서 그 예언했다는 말씀 되겠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또 가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라고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메시아가 그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거기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4절. 그 예수님이 가면서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 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죠.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너에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마치 암탉이 지금 계속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을 원치 아니하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교회에다 보면 하나님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그것을 듣기를 원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억지로 안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것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나 꿀보다도 더 달다는 그와 같은 심정이 없는 거죠. 오히려 보링하게 되고 자꾸 그 세상이 좋사오니 자꾸 그 세속화되는 그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결국 어떤 거?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있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심도 아니요 귀가 둔화하여 듣지 못함심이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단다. 그래서 듣기 싫은 거죠.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라시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난 뒤에 70년 기원 후 70년 타이터스 로마 황제로부터 이 성전이 다 폐허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서 로마 제국의 노예로 살게 되었죠. 그 후로 너희가 주의 이름 오신으로 찬송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즉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르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더라며 자기 아들이 그 죽은 그와 같이 애통하자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자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독생자 그 장자 그것을 보고 그 통곡하듯이 그와 같이 그때 회개할 때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 복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서 깨우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주님을 본다는 이것은 이제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그 하늘에 이제 올라가고 그 대환란 때 그 후반 3년 반 때 그 유대인들이 그때서야 그 거짓 선지자 그 성전 안에 자기가 스스로 그 하나님이라 얘기하는 그 자아가 거짓 선지자적 사탄인 줄 알고 그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 그 구세주인 것을 알 때에 그때까지 그들이 그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볼게요. 19절과 21절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력으로 비유는 무슨 뜻인가? 겨자씨라는 것은 작은 풀 종류인데 그것이 나무처럼 자라갖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컸고 누력은 결국은 그 악을 나타내는데 그 외식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것이 의해서 그 빵이 그 부푼 것이 천국이라. 그 천국 안에는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는 많은 악들들이 그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을 처벌하시고 그리고 주를 믿는 자들 그 알곡들을 뽑아서 그 구원하게 되는 그와 같은 뜻으로 해석한 첫째고, 두 번째는 겨자씨 같은 게 나무가 자라서 많은 새들이 그냥 많은 그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결국은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을 주어서 하늘나라가 종국적으로 이 지구상에 그 승리한다는 그것을 뜻하는 거라. 이것이 두 번째 해석이 돼요. 누룩도 마찬가지죠. 작은 그 누룩이 이것이 빵을 부풀게 해서 크게 해서 이 사회에 큰 영향을 주어서 결국 하늘나라 공급적으로 이것을 이룬다는 것, 즉 천년왕국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것을 뜻한다.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27절에 그가 너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 나를 떠나가라. 예수께 무슨 말씀? 예수님께서 그 행악하는 그 길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행해야 된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얘기했죠.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듣는 것만 아니고 거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죠. 듣는 것만 아니고 듣는 것 하면 자기를 속인 자라.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33절에 그러나 오늘날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뜻인가?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내가 갈 길을 간다. 그 주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해결해 주신 것이고 이 땅에서 계속 사역하고 병 고치려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것을 말씀한다.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중에 지금 메시아는 이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를 하느님 인치하는 메시아가 그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을 예언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상으로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헤롯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뭐 다른 곳으로 뭐 도망가고 뭐 그런 일은 없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름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